제 176회 구조론 열린 방송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그 해가 바뀌면서 뉴스가 엄청 많았죠. 우리는 뭐 신정 설날 이런 거 잘 몰라. 그러니까 뭐 해가 바뀌었다 그러다 19년인지 20년인지 잘 모르겠어. 아, 뭐 새해 복 많이 받아. 아, 나는 그 신경 안 써. 어, 복은 알아서 각자 챙기고 구정에 받으라고 구정에. 하여간 그 뉴스가 엄청 쏟아졌죠. 공수처법 통과, 조국 기소, 선거구제, 뭐 패스트트랙 잔뜩 쏟아졌는데, 하여튼 지난 주말에 뭐 뉴스가 잔뜩 쏟아질 텐데 조국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별거 내용이 없잖아요. 뭐 조국에 대해서 그 구속거리가 아니라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고, 공수처법 통과 이것도 이 이미 4 플러스 1 나왔을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 제1당이 양보할 생각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만큼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정치력이 없는 거지.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협상이 안 되는 게 김한길 같은 사람이 자기 이만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내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지금은 뭐 민주당은 어떤 결정을 해도 반대파가 없어. 아예 반대로 이제 출마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 양보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황교안이 연전연패를 다 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총선에서 이겨야 답이 나온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엘리트들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이 너무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도 어떤 제도라고 생각해. 너무 이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이 의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항상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사람이라는 거지.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나쁘면 안 된다. 그럼 사람이 왜 나쁘냐? 그 나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나쁘게 되는 거지. 그럼 왜 상호작용이 부족하냐? 패거리가 생기면 상호작용이 안 된다고. 그게 이제 내가 비판하는 문벌 귀족. 내가 이제 당파 싸움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노론을 다 비판해. 노론도 비판돼야 되지만 내가 봤을 때 남인이 더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노론은 패거리를 지으니까 나쁜 새끼지. 그 남인은 뭐냐면 패거리도 없으니까 더 나쁜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데모라는 게 뭐냐. 대는 지방놈을 데모라 그래요. 모는 뭐냐면 지방이 놈들이 서울 올라온 거야. 크라시는 정치라고. 그 지방에 있는 놈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정치하는 게 데모크라시라고. 그럼 왜 지방이냐? 그 그리스 지도를 보면 돼. 다 지방이야. 그리스는 서울이 없어. 다 지방이야. 섬이 3층이나 돼. 그래서 지방놈들이 서울을 올라와서 서울을 장악해야 그것이 데모크라시라는 거지. 근데 서울 놈들은 원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글러먹었어. 전라도 놈, 경상도 놈, 이렇게 강원도 놈 이렇게 다 와야 된다고. 근데 걔들이 모여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보통 보면 전라도 애들은 전라도끼리 딱 뭉치고, 경상도 애들은 경상도끼리 딱 뭉치고, 충청도 충청도끼리 딱 모이고, 대까지 되는데 대모가 안 되는 거야.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리스는 왜 그게 되냐? 그리스는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 모아도 몇 명 안 돼. 그치. 스파르타가 강한 이유는 스파르타 시민 다 합쳐 1,000명이야. 처음 시작할 때 9,000명이었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1,000명까지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성골 뭐 진골처럼 숫자가 적어야 합의가 잘 되는 거지. 그래서 배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신라도 성골 진골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권력을 장악하게 또 배제하다가 망했고, 스파르타도 배제하다가 망했고, 계속 그런 식으로 패거리를 만들어서 배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안 되고 엘리트주의가 돼서 굉장히 편협한 소수의 어떤 패거리가 돼.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정의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파벌이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정의당 안에도 뭐 녹색당 세력도 있고 뭐 이상한 세력이 다 있어. 노동자 세력도 있고 언론 세력도 있고 별별 희한한 집단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 내가 오늘 이제 꼭지 2하고 연결되는데, 보수 꼴통 진중권의 판타지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붙여놨는데 진중권 깔는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이 엘리트주의가 문제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보라고. 그런데 원리 원칙만 잘 따지면 된다. 진실만 다 까발기면 된다. 팩트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건 우상이 우상. 팩트의 우상이야. 뭐 이것만 하면 된다 하면 100% 망한다고. 그래서 또 이제 엉뚱하게 오늘 올린 글에 그 엘리트의 패배 공식이라고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왜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왜 졌을까? 특히 일본 해군. 일본 해군은 처음부터 거의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미국이 이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미국은 육군이 17만 명밖에 없어. 군대 자체가 없었다고. 그리고 전쟁 시작하자마자 진주만을 싹 쓸어버렸기 때문에 태평양에 미군을 다 해군을 다 없애버렸다고. 그 대서양에 있는 미국 배들은 독일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오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일본군이 이기고 있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도 생산을 보고 전쟁을 하는 거지. 미친놈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전함이라든가 항공모함, 산소의뢰, 제로센 뭐 모든 면에서 일본군이 미국 전역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린애 팔목 비틀기로 일본이 미국을 이긴다. 그럼 독일은 러시아를 이기고 있으니까 독일이 러시아를 이기면 일본하고 독일이 한패가 되면 미국도 이제 일본을 못 건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전략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근데 왜 일본이 졌는가? 그냥 지는 건 뭐 당연히 지지. 근데 저도 굉장히 성의 없이 졌어.
그게 우리 상식하고 약간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미카제 같은 경우에 되게 성의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가미카제도 이제 말기에 있었던 일이고 가미카제도 실제로는 굉장히 성의 없이 했어.
성의 없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가미카제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미카제를 한 거야. 그 가미카제 전과가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이제 일본 해군이 우리도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과가 안 나오니까 국민에게 선전할 걸 다시 말해서 미군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가미카제를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 이기려고 갖다 박은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결사 항전을 한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거든. 저놈들은 끝까지 저럴 놈들이 다 아니까 이 전쟁의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미군 같은 거 월남전에서 민간인 학살 몇 번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무도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 다 마약 먹고 돌아가지고 막 이 전의를 상실하는 거야. 근데 당시 일본이 무식한 가미까지로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상당수 미군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전쟁이 있다이냐. 이게 전쟁이라 할 수 있냐. 저 새끼들은 죽으려고 뻔히 알면서 오는 놈인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래서 이 전쟁을 기피하게 만들려는 게 일본의 목적이지. 미군이 전쟁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을 잘 짜서 이기는, 다시 말해서 미군의 함정을 격파하는 가미까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맨 앞에 보이는 작은 미군 배 들이받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본대까지 거의 가지도 못해. 가미까지 하려도 수백 대 한꺼번에 가서 그중 몇 대는 그 항공모함이 박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성의가 없네.
성의 없이 대충 가 그냥 아무거나 봐주고. 그래서 오늘 또 이 가미까지를 했다는 걸 기사에 내기 위한 가미까지지. 그래서 이 일본 육군은 이 조선으로 왔는데 굉장히 악질이고 일본 해군은 대만으로 갔는데 조금 신사적이었어. 그래서 대만이 아직도 친일파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좀 신사기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또 이제 굉장히 신사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한 게 함대 결전이라는 그 전쟁 사상이지. 뭐냐면 이 러일 전쟁 때처럼 미국도 모든 배를 다 끌고 나오고 일본도 모든 배를 다 끌고 나와서 태평양 한가운데 산판 붙으면 그것도 야간에 의뢰전을 하면 일본이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다 짜놨어. 그래서 아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소극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필사적으로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방에
그러니까 한 방을 가기 위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점감 요격 작전인데 계속 잠수함을 가지고 깔짝거리면서 미국을 괴롭힌다고. 그래서 미국이 막 야막 빡 돌아가지고 네 집구나 죽자 하고 다 나올 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근데 아, 실제로 자기들이 점감 요격이 돼가지고 점점 줄어가지고 함대 결전을 해보지도 못했지. 근데 문제는 이 함대 결전 사상 때문에 모든 그 중요한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 일본 장군들은 소극적으로 변해. 그냥 함대를 아껴야 되거든. 함대 결전을 하려면 함대가 있어야지. 함대가 없는데 어떻게 함대 결전을 해요. 그래서 이 일본군이 몇 번이나 결정적으로 그 과달카날에서 미군을 경멸할 찬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잘 이기다가 갔어. 그래서 전과는 실제로 보면 통계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이 비슷하게 나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일본은 올인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반이 날아가더라도 미군의 한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거든.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 한 척까지 몰렸어. 그래서 일본군이 적어도 남방에서는 승기를 잡은 거지. 근데 이 우리는 함대 결전을 해야 돼 하고 이 소극적으로 변해서 망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야. 일본 해군의. 근데 이제 일본 육군도 반대로 이게 뭐냐면 태극기주의야. 태극기 할배주의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해군은 이 원래 배가 비싸다고. 그래서 원래 함장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일본 육군은 반대로 그 젊은 놈이 다 장악했어. 소대장 뭐 이런 놈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그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젊은 장교가 묻지마 돌격을 하는데 그 늙은 장군이 그걸 말리면 안 된다. 젊은 장수들 소대장들이 막 가자 가자 반자이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반자이 어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군들이 야 그 목숨 살려야지 그 죽으면 되나 하고 막 이렇게 말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일본 육군의 사상이었어. 그래서 이 일본 육군은 굉장히 잔인하고 악질적으로 미친 짓을 하고 일본 해군은 굉장히 점잖게 다 죽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 김어준과 같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막 전면에 나서 가지고 육군 날짜 하고 한 파가 육군이고 진중군 같은 사람이 막 높은 데 앉아서 전술만 계속 짜고 있고 실전에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위에서 작전만 계속 짜고 있는 게 이게 해군이라는 거지. 그래서 양쪽으로 다 망했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것은 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서는 임기응변을 해야 돼. 초반에서는 현장에 있는 일선 그 사병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저 멀리 밖에서 뭐 야마토 안에서 막 서류 막 계속 꾸미고 이런 해제를 하면 안 되네. 근데 일본 해군은 높은 놈들이 계속 그 야마토 전함에 앉아서 서류만 꾸미고 있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어.
전형적인 탁상 행정.
그렇지. 탁상 전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엘리트 전쟁인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엘리트가 아니거든. 밑바닥에서 큰 소대장 그런 놈이라고. 중대장 소위 중위 이런 놈이라고.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규칙을 하나도 안 지켜.
그럴 것 같아.
새파랗게 젊은 놈이고 겁대가리도 없고. 그래서 15세 소년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전쟁을 개판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임기응변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역사의 훌륭한 장군들은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엘리트들이 서로 잘 만들어서 전쟁이 이긴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라고. 하여튼 내가 하는 얘기는 엘리트들의 패배 공식은 미리 전쟁을 다 결정해놔. 또 프랑스군은 우리는 마지노선에서 이긴다. 마지노선을 지켜야 돼. 이게 다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모든 프랑스군은 마지노 하고 있다고. 근데 이미 마지노가 뚫려버려서
우회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그럼 마지노를 포기하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후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지노선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야, 이놈들이. 이미 독일군이 그 배후까지 찔렀는데 거기를 계속 지키고 있어. 그래서 망했지.
아, 그럼 프랑스도 당시 약간 귀족주의가 편해.
그렇지. 프랑스 하면 딱 봐도 귀족 아니야.
왠지 그럴 것 같아.
독일군은 이제 히틀러가 하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사 정신으로 못 간다 해서 로멜 같은 이 그 평민. 로멜이 전형적인 평민인데 히틀러가 강조한 게 평민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임기응변, 유연한 사고라고.
그러면 히틀러도 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측면에서만.
그렇지. 근데 이제 하여튼 이 한국의 상황에 대비하면 히틀러는 하층민이고 김어준 같은 놈이고 진중권 엘리트 귀족이라고. 그래서 하층민은 막 묻지마 돌격 돌격 그러고 막 임기응변 막 속임수 꼼수 이런 롬멜 전쟁을 좋아해요. 그리고 귀족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을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 러시아군은 특히 귀족들이 설을 꾸미다가 다 망했지. 러시아군 귀족은 절대 전쟁터에 안 가. 아예 그 자동차에서 내리지도 안 해. 그래서 러시아군이 망한 이유는 전쟁터에서 4km까지 안 가. 그냥 대포알이 4km 날아오기 때문에 그 안에 안 가는 거야. 영국군도 비슷해. 영국군도 장교들은 절대 전쟁터에 안 가.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엘리트의 패배 공식이 현장을 모르고 미리 이 규칙을 다 정해놓고 임기응변을 안 하고 전술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장군도 이해를 못하고 지금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보지는 않는데 일본군이 패배한 이유는 그 나구모 함장이 그 야마모토 이소로쿠 그 대장의 명령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한 30분 동안 출동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출동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30분 동안 고민하고 있었다고. 그때 미군 폭격기가 5분 만에 다 끝내버렸대.
아니 근데 왜 같은 일본만 썼을 건데 왜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 함장이 대장이 저 뒤에서 수백 킬로 뒤에서 명령을 하니까 지금 와서 현장을 보라고.
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들은 항상 대장에 대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은 신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 이런 망상이 있어. 그래서 대장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대장은 몰라서 그런 거야. 대장이 뭐 현장을 알겠냐고. 그래서 나구모하고 그 야마모토하고 불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내가 봤는데 불화가 아니고 그 당시 전술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모든 부대가 연계돼서 합동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막 골치 아파가지고 예상도로 안 되잖아. 왜 이렇지? 막 고민하고 있었어. 그래서 망설이다가 비행기를 전투기를 다 그 갑판 밑에 모아놔가지고 폭격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폭격하러 가자는 명령을 못 내리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러다가 폭격 맞아 죽었는데. 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일단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내가 하는 얘기는 황교안이 지금 그런 그 일본군 수뇌부의 행동을 하고 있다. 왜 일본군은 그렇게 하냐면 이 자기들 열세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우세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다 찔러봐. 근데 자기들 열세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게 딱 꽂혀버리는 거지. 일단 우리나라 보면 NL이다 PD다 해서 막 노선이 잔뜩 있는데 진보는 항상 열세야. 보수는 쪽수가 많지. 그 이명박근혜 시절 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계속 진보는 열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엘리트 10명 모임 10명이 다 그런데 다 아이디어가 달라. 다 한 명은 이쪽으로 막 우리는 통일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고 한 명은 노동자들 위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아니 나 지금 녹색 운동을 해야지 무슨 노동자냐 그러고 막 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원정 교수님은 뭐 탈핵을 다 해야 된다 그러고 무조건 탈핵 다 필요 없어 탈핵을 해야 돼 그러고 막 저쪽에서는 녹색을 해야 돼 녹색 그러고 막 다 자기가 옳다고 그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만 고집 피우냐고. 그거는
회사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약간 그렇게 됐는데 응? 회사도 분위기가
그렇죠.
안 좋으니까
자기들 열세라고 생각하면 꼭 외통수로 가.
그렇게 되더라고.
승산이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하나에 꽂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승산이 없어서 네. 나머지들은 다 승산이 네. 없다고 생각하니까
황교안도 지금 열세이기 때문에 자꾸 외통수로 가는 거예요. 황교안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계속 그 일본군의 정감 요격하고 똑같아. 계속 단식하고 뭐 투쟁하고 그러면 국민이 피로해져가지고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문재인 지지율 떨어지면 문재인이 화가 나서 엄청난 돌발 행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한 단숨에 흐름이 바뀔 거라고 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지. 아니, 그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겉에서 보면은 참 쟤 왜 저러나 싶잖아요. 이제 안철수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황교안 전략이 황교안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지. 아, 딱 그렇게 될 것 같아 느낌상. 조국을 계속 까고 하다 보면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국민들이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삽질을 해서 북한이 해관방 쏴주면 단숨에 생길 잡는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막 김정은 신을 막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한 방만 그러고. 근데 그 한 방에 결국 안 터져.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군 또 그 함대 결전 한 방에 이기려다가 끝내 한 방에 안 터져서 진 거지. 항상 그 약자들은 한 방을 노리고 한방주의에 빠져 있다고.
동님 질문 있습니다. 네. 근데 약자 입장에서는 사실 한 방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훌륭한 장수들은 그 상황에서도 부대를 쪼개 가지고 세 개 네 개로 만들어서 공격을 해요. 일단 한신이라든가 그 뭐 알렉산드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이런 명장들은 적군이 100만이고 아군이 10만이라도 아군 부대를 최소 세 개로 쪼개요. 그래서 일부는 뒤로 돌려서 유격전을 하게 하고 일부는 예비대로 뒤로 받치게 하고 한 만 명 가지고 공격해요. 적군 100만 명이라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원이 적어도 대형을 갖춰놓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춰놓고 이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 실제로는 대부분 적의 삽질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적들이 돌발 상황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쪽이 100만이고 저쪽이 10만이라고 하면 우리 쪽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맨 앞에 있는 10만만 사고 나머지 90만 뒤에서 박수치고 구경하고 있다고.
그렇지, 이제 팝콘 먹을 준비하고.
그렇죠. 팝콘. 그리고 적군이 오면 우리 쪽으로 오지 마고 저쪽으로 가라. 다 그러고 있다고. 왜 우리 쪽으로 오자고 저쪽으로 가면 될 건데. 특히 이제 모택동군하고 장개석군 싸울 때 장개석군들이 모택동군 몇만을 못 당해가지고 아무도 공격을 안 하는 거 다 방어만 하고 제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찬스가 나는 거지. 근데 그럼 적군 또 실수 없이 완벽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하냐? 못 이겨.
그렇지.
근데 이긴 장소는 대부분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고 그때 적군이 실수를 해서 이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순신도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미드웨이에서도 이상하게 운이 미국 쪽으로 흐르고 이상하게 일본군이 결정하는 것마다 뭔가 잘못 되고 막 마가 끼었어. 그래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쫓아가야지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자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어리석은 지휘관들은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자 이런다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1%의 가능성이라도 이기는 쪽으로 가야지 어차피 진 거 뭐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전쟁 아니더라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용감하게 싸우다 죽자 한 놈 치고 용감하게 싸운 놈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개백 장군은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지. 하여튼 윤석열의 기행 때문에 국민 여론은 공수처 지지로 굳어졌고 이 사실 공수처 한다고 문재인 정권에 이익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 공수처라는 것은 공직자를 수사하는데 공직자가 다 여당이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당이 여당을 수사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한당 박수치고 만세를 불러야지. 이상한 놈들이야. 바보냐. 여당이 여당을 수사하겠다고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여당이 자살골 넣는 거잖아. 그럼 그래 잘해봐라. 니들끼리 박수사해라 하고 잘한다 그러고 찬성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놈들이.
다음 정권을 자기네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미리 대비할 정도로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 황교안을 너무 높게 쳐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야.
그냥 단순 반대인 거야.
그렇지.
반대를 위한 반대.
왜냐면 반대를 할 수 있거든. 찬성하면 뭐 어색해 막 낯간지럽고 막 쪽팔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입장 바꿔서 저희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스탠스?
찬성해야지 이런 거는.
찬성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보면 뛰어난 그 대선 후보가 있으면 찬성해도 국민들이 따라와. 근데 대선 후보가 없으면 찬성하면 다 욕하고 니 이중되냐 그러고 너 뇌물 먹었냐 그러고 뭐 문재인한테 뭐 청와대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더니 또 배신하네 이러고. 나 대선 후보가 없으니 그런다고.
어차피 망했네.
그렇지. 만약 자한당이 박근혜 정도 대선 후보가 있으면 찬성할 거고 찬성해도 국민 지지해.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대선 후보가 있을 때는 저 한나라당이 하는 것 중에 괜찮은 것 다 지지했어. 뭐 패스트 트랙 이것도 다 박근혜가 만든 거 아니야.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당하고. 네. 다음은 보수 골통 진중권의 판타지, 이거는 이야기했고, 세 번째 곡지는 비례당 해봤자 보수 대분열. 이 민주당은 비례 민주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게 그 대신 비례표는 정의당 찍으면 돼요. 이번 이게 선거구제는 무조건 이제 바른당과 정의당 유리한 구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소수당이. 소수당에 밀어준 거야. 왜냐하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이게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불리해. 일단 정의당 지지율이 6%인데 6%면
그러니까 전국구를 6%인 거죠.
한 20석을 먹어야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6% 지지율을 보면 정의당이 20석 정도를 차지하는 게 맞다. 그렇게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20석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어. 근데 자한당은 비례 자한당을 만들 거라고. 그러면 할배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보수 대분열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대로 가면 비례 자한당이 나오면 민주당이 한 10석을 손해보는데 자한당 분열로 그걸 상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잘하면 정의당하고 다 합쳐서 180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걸 청기누설이고 160석만 하자고. 청기누설 하면 안 돼. 160석 정도면 만족한다. 네, 다음 곡지는 툰베리 가족. 이 양반도 아스퍼거라고 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같은 아스퍼거라고 편들어 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편들어 줘야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뭐 툰베리의 주장이 맞나 틀렸나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공격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한쪽에서는 영웅 만들기에 들어가고 한쪽에서는 반대로 영웅 죽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메시지를 봐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하냐, 그리고 반대쪽에는 메시지를 말해야지 왜 메신저를 스타 만들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준석이나 손수조도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이준석이나 손수조나. 근데 박근혜가 막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이 이준석 손수조를 싫어한다고. 배가 아프거든. 이준석이 얼굴 좀 잘생겼다고 말이야. 그리고 손수조는 얼굴도 못생겼으면서 왜 저러냐고. 다 배가 아파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 스웨덴이 먼저 망하고 러시아는 만세 부르고. 근데 제가 툰베리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진 것은 지구 온난화 반대하기 위해서 채식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건 괴력 난신 행동이라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는 행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원전을 짓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조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막 그걸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원전을 지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에 꽂혀서 그걸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앞으로 인류가 살려면 수소경제와 핵융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온난화로 이제 인류가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리죽고 나죽고 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인들은 뭐 여유가 있어. 로키 산맥이 물에 가라앉겠나 이러고. 북유럽은 특히 영국은 스코틀랜드는 괜찮아. 그 산악이 많아.
산이 산.
하이랜드라 그러죠. 근데 밑에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다 잠겨서
런던부터 잠기는 거야. 네덜란드는 당연히 잠기고. 하여튼 제가 20억 년 전은 지구의 모습을 보니까 20억 년 전은 지구의 거의 100%가 해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육지가 없었어. 그 뭐냐면 대륙 이동설 동영상이 있는데 그 보면 조그만 섬 하나가 처음 육지로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만한 땅이 처음 육지였어. 그 나머지는 다 지구 전체가 바다였어. 와. 20억 년 전만 해도.
야, 거기 어디지?
그 어릴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오파린의 가설이라고 해서 진흙에서 생명체가 생겼다. 근데 진흙이 없어. 다 바다. 지구에 바다밖에 없고 육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파린의 가설은 엉터리다. 생명은 어디서 생겼을까? 심해 열수구에서 생겼다고 봐야 돼. 아니면 우주에서 온 소행성에서 뭐가 떨어졌거나. 이런 이 툰베리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특히 트럼프 지지자 같은 이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근데 이게 당연히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20대 젊은 이를 그 국회의원 후보로 막 뽑아주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띄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네?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동료님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극단으로 나뉘는데 사실 이 그 동료님이 쓰신 글 보면은 주장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툰베리 얘기 말이죠.
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민주당이 첫 번째 영입한 사람이 척수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여론이 있냐면 왜 척수장애를 앞에 내세우느냐.
그냥 사람이지.
그 사람이 무용수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무용수를 자랑해야지 왜 척수장애 장애 이러냐.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을 무슨 그 아이돌 경연대회로 착각하고 이 양반이 무용수로 뭔가 좀 잘 나가는데 척수장애로 가산점을 받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틀린 생각이야. 그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얼굴 잘생긴을 뽑는데 장애인이라고 점수 한 점 더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척수장애를 앞에 내세우는 게 맞아요. 왜 훌륭한 무용수라고 국회의원하는 법이냐. 지가 잘나서 왜 국회의원이지. 잘난 사람은 국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잘나라고. 미스 코리아라고 국회의원 내 지켜주고 있냐.
아 근데 잘나.
아, 잘났으면 됐지 국회의원까지 해먹으면 되냐고.
아 그 안철수.
그러니까 그 양반은 좀 기여한 게 있지.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 공을 세웠다고. 어떤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국회의원 달아보면 절대로 없는 거야. 이준석이 얼굴 잘생겼다고 국회의원 하나.
그럼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돼?
대표성 있는 사람이어야지. 좀 못나도. 나처럼 못나도.
뭐야 그럼 거지 왕초 같은
그치. 느낌이야. 그러니까 잘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 국회의원 돼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야.
아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리더라는 게 그 대표성이라는 게 어떤 그
노무현과 못생겨도 대통령이잖아.
아니 못생겨도 얼린 똑똑했잖아.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잘난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어떻게 잘났냐고 그 새끼는 인간 말종이지.
아니 그래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잘난 사람이 지지를 받지 않나요?
아니지. 뭐 잘난 사람 중에 지지받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어. 김정사 뭐가 잘생겼냐고. 전두환 잘났나. 지금까지 잘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 없어.
아니, 머리 똑똑하잖아.
아니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고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상징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약간 대표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그러니까 이 우월하고 잘났고 서울대 나오고 얼굴도 잘생기고 미남이고 돈도 많고 이재용이가 나 대통령 되겠어 하면 절대 안 되지.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잘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 국회에 뽑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보면 자기 동료 같은 사람들을.
그렇지.
내가 봤을 때 내 친구 같네. 막 노무현 아이가 막 이런 친구처럼.
그렇지. 그래서 조금 띠래도 뭔가 성실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어. 어. 정청래 좀 띠라잖아.
그 정청래 의리가 있을 것 같아.
좀 의리가 있고 좀 뭐 부지런하고 착하고 부지런해. 대표성이 있고 뭔가 상징적인 게 있고 이런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있어. 근데 자기가 서울대 나왔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팔방미인이고 완벽하다.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돼.
좋은 거 어떡해.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 그래서 툰베리 같은 경우는 스타가 될 수 있지만 단번에 그 씹힐 수도 있다고. 위험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어떤 환경운동가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긴 했지만 그 반대파들로부터 어떤
반대파 입장에서는 귀족들이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실제 귀족들이 맞잖아요.
아니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도 뭐 그렇게 귀족은 아니라는 설도 있고
딱 보면 귀족이도 봐.
하여튼 그 우리가 귀족이라는 건 그 의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의자 하나 보고 다 할 수는 없지. 알고 보면 중고품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환경운동에는 원래 귀족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그 사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트럼프 같은 쓰레기가 왜 대통령이 되느냐. 이건 대표성 때문에 되는 거야. 트럼프는 생긴 것도 괴상하고 하는 짓도 막 잘난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민초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왠지 생긴 것도 좀 민첩스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니 전 트럼프가 진짜 돈 많은 줄 알았어. 근데 블룸버그 나오면서 완전히 찐따드만.
그러니까 돈도 얼마 없어. 옛날부터 그 프로레슬링 그런 거 막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좀 이제 대중들하고 친해서 대중들의 대표성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레드넥 쪽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 미국에서 좀 띠란 사람들의 대표.
이번에 권력 한번 잡았어요.
하여튼 그 제가 민주당 그 영입 인재 영입 1호 그분을 그 척수 장애인이라는 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내세워야 돼요. 모든 약자와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대표 이렇게 가야지. 이 양반이 사실은 무용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했는데 장애인으로 가산점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야. 대표를 뽑는 거지. 그래서 사람 좀 부실해도 대표성이 있으면 상징성이 있으면 그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좀 그 부분 약간 민주주의가
그렇죠.
그 자체로.
일단은 뭐 어떤 노동운동가가 있는데 노조 출신인데 알고 보니까 뭐 문제가 많다. 보통 보면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해온 활동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지 그 사람 개인이 인격이 훌륭하냐 이거는 논외인 거야.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미인 콘테스트로 착각하거든.
정의는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없어. 시간 좀 됐습니까?
36분.
네. 다음 꼭지는 영화 천문. 이게 또 세종대왕 나오는데 세종대왕 나오면 망하죠.
왜 그런 거야?
나란 말싸미. 왜냐하면
이 세종 나와서
식민사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패배한 역사로 규정하고 왜 실패했냐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아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세종과 장녀시들이 고군분투해서 이런 쓰레기들 속에서 유일하게 열심히 했지. 이게 옛날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온 프레임이에요.
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잘났으니까 우리도 잘났다가 아니라 다 쓰레기인데 세종대왕만 좀 낫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고산자 김정호가 대동해제도를 만들었는데 흥선대원군이 김정호를 죽였다. 이게 옛날 얘기거든요. 대동해제도 흥선대원군이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건 아닌데 흥선대원군의 밑에 훈련대장 신근인가 그 양반이 만들었는데
싹 다 모아서 만든 거예요.
예?
뭘 여기 전국에서 막 모아가지고 만든
그렇죠. 그럼 그 판각 책임자가 김정호예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거꾸로 만들어 부른 거야.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보니까 조선인들이 뭐든지 봉건적이고 근대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딱 하나 찾았어. 그게 대동해제도야. 아 이건 근대적인 사유다. 직접 실천을 했어. 그래서 아 조선에도 근대인이 있었네. 그 김정호를. 근데 왜 망했지? 아, 아마 흥선대원군이 김정호를 죽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망할 만했어. 그래서 망한 거야. 이 논리. 근데 그 관점에서 천문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지. 물론 나는 영화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주어들은 걸로 하는 얘기인데 그 명나라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명나라의 그 사대하는 그 속국이 아니었어요. 그건 조선 후기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 속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든 건 정조임금이에요. 명나라 초기만 해도 명나라가 조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 그래서 정도전이 강병 20만을 가지고 요동으로 쳐들어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막지 하고 명나라 항상 고심했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수도는 저 남쪽에 있어. 북쪽에 북원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조선이 북원하고 결탁하면 언제든지 그
그렇겠네.
왜냐하면 중국 황하 북쪽이 중국 땅이었던 적이 없어. 요나라, 금나라, 몽고 그냥 500년간 중국 땅이 아니었다니까. 황하 북쪽은 원래 중국 땅이 아닌데 그 이제 영락제가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 이제 조선이 좀 가까워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선은 명나라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나라고 조선은 명나라를 계속 약올려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 사신이 오고 갈 때마다 엄청나게 뜯어냈어요. 이 돈을 뜯어낸 거야.
어? 돈을 뜯어냈다고?
예. 조공이라 그러는데 조공이라는 건 주는 게 받는 거예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조공을 뜯어낸다.
뭐 양아치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북방에서 그 몽골을 막아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아내는 게 조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명나라 초기만 해도 조선이 독자적으로 묘호를 쓰면서 태조, 태종 이런 말을 쓰면 이런 독립국이라고 중국의 속국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증거지.
그래서 이 완전히 중국말 안 듣고 독자적으로 놀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계속 사이가 안 좋았어요. 중국이 명나라가 조선을 엿먹이려고 온갖 국리를 다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선에 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은부자였어요, 조선이.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중개무역을 조선이 독점해가지고 이제 짭짤하게 중간에서 챙기고 있었다고. 그래서 중국 사신은 어떻게 하면 조선의 은을 떠들어갈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 연산군이 은 생산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망하기 시작한 게 연산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청나라에 대한 명나라에 대해서 사대를 한 게 아니고 명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다음에 사대를 했어요. 없는 나라에 대해서 사대하는 건 전혀 부담이 없거든.
아 근데 사대를 왜 했을까요?
사대랑 별게 아니고 연호를 쓰는 거지.
아니 그 갑자기 명나라 다 끝났는데 연호 뭐 하러 써?
아니 안 끝났어 그때. 끝났다는 것은 이제 결과로 나중에 역사를 우리가 거꾸로 배워서 그런 거고 그때만 해도 오삼계가 남쪽에 있었고 청나라가 언제 망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요나라, 금나라, 몽고 다 지켜봤다고. 오래 간 나라가 없어서. 오랑캐 놈들은 요나라도 얼마 못 가고 금나라도 오래 못 가고 몽고는 한 100년 넘게 갔고 보니까 기껏해야 50년, 100년 갈 놈들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거지. 그때만 해도 300년 갈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지. 우리는 결과론을 가지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그 당시 사람은 아 저 청나라 저 몇 년이나 가겠나 이러고 있었다고. 우리는 역사를 조선 말기를 조선 초기로 소급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세종대왕이 그 뭐 천문 역법을 소개하고 이거 하는 과정에서 명나라로부터 견제를 전혀 안 받았다고 봐요. 명나라가 그걸 견제할 정도 힘이 없었어. 그냥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베트남도 그렇고 그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다 그래.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가 명나라에 사대하고 충성하고 그러냐고. 그 사대할 때도 있는데 이게 있을 때만 이게 짭짤하게 들어올 때만 조금 해주는 거야.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조공 무역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다 돈 뜯어내려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 가는 것을 10배를 받아와요.
아주 깡패네.
대국과 소국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번국이라 그러는데 번이라는 게 뭐냐 변경의 당번 할 때 그 번이 우리가 중국의 당번을 써준다 대가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용병 뛰는 거 지금도 비슷해. 지금 미국이 용병 뛰고 있잖아.
그렇죠.
그 미국이 10배를 내놔야 되는데 왜 도로 뭐 5조를 내놔라 그러고.
그 좀 이상한 이상한데.
지금도 미국의 변경 그렇죠. 번이에요. 번국이에요. 번국. 그때하고 똑같아. 일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